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성찰. 성찰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찰의 의미를 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깊이 되돌아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여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나어로는 돌이켜봄 깊이 살핌으로 되어 있어요. 돌이켜봄 깊이 살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찰을 가장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기간은요, 1년 중에 성도들이 이 기간, 사순절 기간이 자기 성찰을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기간이더라고요. 물론 이 코로나 격리 기간에도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통해서 보면 그래도 가장 자기 성찰을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바로 이 사순절 절기 동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을 살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주변을 살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막 분주하게 살아가던 삶에서 멈추어 서서 한번 주변을 살펴야 될 때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로 되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분열되었다, 나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뉘어졌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삼촌이 좀 통 크게 조카에게 너가 선택해서 가라.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마.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조카에게 선택해라고 하죠. 그래서 조카는 생각도 없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땅,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차지하고 가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선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괘씸하기도 하고요, 분노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이 조카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것들이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택하여 간 이 롯을 보면서 조금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미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온갖 마음들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상하여 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멈추어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야 될 때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멈추어 설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변을 살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해야 될 시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원치 않게도 그 타이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신감과 분노와 섭섭함과 그 사람에 대한 실망들이 내 마음을 정말 가득히 채워지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 멈추어 서야 될 그때에 잠시 멈추어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될 그 성찰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정말 마음의 어려움으로 짓눌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예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너는 눈을 들어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눈은 지금까지 어디를 보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뭐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뭐 때문에 그렇게 섭섭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세계만을 보면서 살았던 눈, 현재의 것만 바라보았던 그 눈, 순간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눈입니다. 그 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왜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라고 했을까요? 너의 도움을 줄 자가 누구인가 바라보라. 너의 도움을 줄 자가 누구인가 바라보라. 지금 당장에 좋은 땅, 보이는 땅, 그 땅을 빼앗겼다고 섭섭하고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너의 그 시선이 옳은 것인가? 정말 너에게 지금부터 도움을 줄 자가 누구인가 바라보라.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결국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고 현실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고. 여러분, 눈을 들어야 할 때 눈을 들지 않으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앞한 앞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눈을 들어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할 때 눈을 들지 못하고 그저 지금까지 보아오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집착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코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 때문에 허우적대면서 여전히 내내 지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두 번째는 너 있는 곳에서 얘기해요. 너 있는 곳에서. 다른 보기에 좋은 곳 가서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땅은 다 빼앗겨버린 채 그저 희망이 없는 그 땅이에요. 적박하고 황량한 그 땅. 아무런 희망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너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섭섭함과 괴로움,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바로 그곳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찰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바로 너 있는 곳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것은 막연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땅은 절망의 땅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땅은 이미 좋은 땅은 다 빼앗긴 채 그저 남아있는 짜투리 땅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땅입니다. 희망을 줄 수 없는 땅입니다. 착박한 땅입니다. 모래와 자갈뿐이 밖에 없는 그 땅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 땅을 보며 화가 납니다. 조카는 옷이 버릇도 없이 삼촌에게 양보도 안 하고, 먼저 삼촌이 그래도 통 크게 양보를 했으면 그래도 어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과 제가 한번 나눕시다 해서 같이 적당히 나눴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주 아주 얍삽하게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떠나가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땅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상처만 줍니다. 그런데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으로 꿈을 갖고 생각을 바꾸어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복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 내 눈으로 보면 절망의 땅이고 아픔을 주는 땅이지만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 눈으로 꿈을 갖고 생각을 바꿔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땅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땅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한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 계획을 신뢰하시고 약속을 믿고 꿈을 갖고 생각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순절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 아닙니까? 물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평범하게 똑같이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의 생활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아무런 유익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고 평소에는 잘하지 못했지만 좀 더 경건의 일에 힘쓰고 자신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자신을 자꾸 자기 그 앞에 옮겨놓으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 유익의 시간이 됩니다. 눈을 들게 하기도 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근원의 땅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익한 시간은 무엇이냐면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창공을 나는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반드시 정비를 해야 잘 날아가듯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도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성찰의 시간을 잘 가져서 정말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성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마음의 생각이요. 마음의 생각을 성찰해야 돼요. 오늘 이 15절 말씀해 보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거나 부정적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거나 부정적이면 결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괴로운 심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정말 개구지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실 이 속이 편합니까? 속이 섭섭함과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다 빼앗긴 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뾰루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헛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좋은 땅은 다 빼앗기고 이거 지금 이 땅을 나한테 주겠다고? 이게 뭐 좋은 땅이라고? 이런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마저도 뾰루퉁해서 꼬아듣게 되고 헛웃음을 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룰 수 없다. 나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도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그것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임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연달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재차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재차 약속을 주시지만 마음이 병들었거나 부정적이 되니까 그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의 생각보다는 부정의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보다는 추함의 생각을, 사랑의 생각보다는 미움의 생각을 마음의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곡된 시선으로 뭘 얘기를 해도 굉장히 좋지 않게만 판단하고 평가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모든 것을 귀하게,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마음의 생각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혹 내 마음이 병들었거나 혹 부정적이진 않은가, 혹 내 마음의 바탕 위에 이런 부정적인 왜곡된 시선이 깔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이 재차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코웃음치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꼬아서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우린 반드시 마음을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병들었거나 부정적이지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든 긍정적인 사람을 택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의 형편과는 다르게, 우리의 반응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겨서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들만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이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꿈과 목표를 성찰해야 합니다. 꿈과 목표를 성찰해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뭔가 마음의 상함이 있다는 거죠. 뭔가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꿈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꿈과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꿈과 목표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다 꿈과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서 우리는 좌절했을 뿐이죠. 우리는 절망하고 있었을 뿐이죠. 주저앉아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갔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꿈과 목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과 목표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 욕심대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눈을 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목표를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혹시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혹시 그것을 다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만약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백날 기다려도 백날 노력해도 우리는 그 꿈의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야 합니다. 찾을 때까지, 꿈과 목표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다시 찾을 때까지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가 없이 막연한 여행을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막연히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자기를 성찰함으로 잃어버린 꿈과 목표를 재확인하여서 그 꿈과 목표를 향하여 다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야 합니다. 꿈과 목표를 다시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외로움의 자리, 그 실패의 현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꿈과 목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순이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주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는 당연히 안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예배가 다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드리던 분들도 잘 드리던 분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중단되었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다시 회복할 때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한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냐면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삶이 뭔가 변화를 요구하시거든, 그렇다면 다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더욱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격리 기간 중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중력 가지고는 집중이 안 되었어요. 저도 괜찮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보통 집중력 가지고는 집중이 안 되었어요. 주변 환경과 소리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자꾸 예배 드림이 바뀌어서 예배 보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보는 것이 되고 있어요. 아, 가슴이 아파요. 갈망의 마음이 생겨요. 막 갈증이 느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 되니까 결국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배, 영상 예배 드리기가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은 어떨까? 영상 예배만으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바라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의 영화로운 신분과 권세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나타납니다. 그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열심히 마음의 생각을 성찰하시고 잃어버렸던 꿈과 목표를 다시 성찰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다시 성찰하셔서 다시 뜨겁게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총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성찰이 있게 하옵소서. 당장의 현실의 자리는 절망하고 탄식하게 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광활한 축복을 바라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변화를 받고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 찬란한 꿈과 목표, 참된 예배자로서의 선언을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섭섭함과 괴로움,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바로 그곳에 찾아오시어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심고 꿈과 목표를 세워 참된 예배자로서 서 주십시오.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가 가진 현실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꿈과 목표를 향하여 일어납시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그가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문제 많은 현실 가운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성찰을 함으로 더 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가장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다 빼앗겨 버린, 그래서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곳에서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비록 광야와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붕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현장에서 꿈과 목표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눈을 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성찰을 통해 사순절의 의미를 더욱 새겨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